성경을 한절 한절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참 뭉클해지는 문장도 있으나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성경 말씀이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의아스러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냥 따라가기에 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반발심이 들게 하는 성경 구절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보면 참 이거는 사회학적으로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고린도 전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어 같이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사회적인 교회 밖에서의 사회적 신분이 다양했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같이 예수님의 몸을 구성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에 주권이 없어서 주인집에 고용되어 있고 그 주인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자기의 이름도 없이 누구누구 집 누구 이런 식으로 부릴 만한 노예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상입니다. 기도 시간에 노예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유인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핀지를 보면은 노예였던 성도 노예인 성도들에게 자유인이 되려고 바락바락 애쓰지 마라. 그냥 노예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노예로 살아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세상 신분이 어떠하든 사회에서 노예든 그냥 노예로 살아도 되라고 하는 식의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인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노예냐 너희가 노예와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들에 비해 어깨에 힘을 주고 나는 자유로운 시민이니까 편안하다고 그렇게 교만 떨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은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영적 사실을 강조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교훈합니다. 왜 이런 파격적이고 인간의 복과 인간의 자긍심을 강조하는 현대인들이 보기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내용을 성경구절이라고 우리는 아멘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후에 이런 문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하고 빛나는 매력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이 땅에서 몸이 연약하며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모두가 다 효모할 만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시작점에 불과하고 그것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잃지 않도록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죄로부터의 단절이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복이며 본질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 24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값을 지불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유권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이 땅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 이 땅의 삶 방식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집중하지 않기를 바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죄와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었으니까 이런 거저받은 공짜로 받은 은혜의 측면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얼굴이 잘생겨서 우리 직원이 대단하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니까 이런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저 받았다는 표현은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쪽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죄. 이 속죄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한자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자가 구입하다, 샀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죄가, 그러니까 죄와 가장 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빚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짓기 때문에 갚아내지 아니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치러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죄인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거저받은 구원에 너무 적은 분량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십자가를 대가로 죄 용서의 조건이 완전하게 구비되고 완성된 것에 대해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음에 오시고 하나님의 의를 충실하게 이루실 종의 모습을 땅에 오셔서 대신 그분이 그렇게 죽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완전한 희생, 그 죽음이 객관적인 우리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희생과 속죄를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자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속죄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신령한 역사까지 결합되어져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것은 너무 불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를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환경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으로 여기며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됩니다. 뜻밖에도 저도 기도 수첩을 꽤 오랫동안 쓰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상당수는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쩌든지 상승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승의 삶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이 땅의 삶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간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다만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치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느 대학에 합격해야, 어느 과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영광일 것이다 스스로 고집해버리는 것은 웃기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꼭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만, 내가 꼭 이런 형태의 자동차를 타야만, 내가 꼭 이렇게 삶을 가꾸고 영위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스스로의 욕망 선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아주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쓱 동기를 유발을 했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것만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이 일이 참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고 십자가로 내몰게 되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이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성도의 죄와 죽음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존귀히 여겨야 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그것은 개인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더 귀중한 뜻이다 라는 사실을 교훈하고자 합니다. 오늘 2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11장 1절부터 27절 앞에 문맥을 잠시 복습을 해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고 체포를 당하고 또 죽임당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걸음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그 때를 이루기 위하여 잠시 세례요한이 초기에 사역했던 요단강 건너편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잠시 은둔해 계시는 겁니다. 그 세례요한의 초기 사역지의 이름도 오늘 11장과 똑같은 지명인 베다니였어.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유대 땅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초기 사역지에서부터 왜 여기에 머물렀을까? 이건 심오한 생각이 듭니다. 대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당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사복음서를 묵상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떠올립니다.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라 이 기도하면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당당히 가셨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시점을 훨씬 앞으로 당깁니다. 언제부터? 세례요한의 초기 사역지인 베다니에 왜 물러가셨을까? 최초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상죄를 대속할 만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던 세례요한의 첫 그 일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서 첫 걸음을 뛰게 만들었던 역사적 걸음이잖아. 공생이가 시작되었던 그 첫 번째 선포되었던 그 장소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미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준비하시고 마치 수양회를 하듯이 그렇게 자신이 걸어가고 죽어야 될 십자가를 준비하신 모습을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훨씬 뒤로 당깁니다. 훨씬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걸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다가 유대 땅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다. 수식어가 붙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뛰어가지 아니하시고 기다립니다. 이틀 더 머물러서 아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의 심장이 멈추고 나사로의 온몸에 타고 흐르던 혈관이 멈추어서 부패가 시작되었구나. 나사로가 드디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유대 땅으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걸어와서 베다니 나사로가 지금 장례가 치러져서 무덤 안에 들어가 있은지 4일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고 있던 세례요한의 첫 사역지인 베다니와 나사로가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의 베다니와는 나흘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헌에서 남자가 하루 평균 걷는 거리를 40km로 소개한 글귀가 나옵니다. 그럼 4일길을 걸어왔으니까 대략 거리가 150에서 160km쯤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걸어오셨어요.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예수님이 결정타를 남깁니다.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오빠가 살아날 것을 가르칩니다. 오빠의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이 죽음의 본질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그 단절되었던 이 죽음의 본질, 그 죽음을 일으켰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부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심으로써 스스로를 그렇게 확인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데 전 내용을 따져보면 어떤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 아픈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까운 분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응답하시는 분이다. 근데 오빠가 죽었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 오빠를 위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 아 천하도 당연히 저 뭐 언젠가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될 때에 다니엘이 12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하여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살아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대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때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죠 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오빠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감격이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것과는 맞지 않는 감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막연한 미래에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믿어왔던 막연한 그 믿음에 따라 부활도 그때 되면 일어나겠지라고 취급하고 지금 죽어있는 오빠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실 참된 부활의 생명인 것을 보여주러 오신대.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해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계속 주고받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아마도 마르다의 이런 막연했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깨끗해지고 구체적이며 아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오빠와 관련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했는지 27절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진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지난 문맥, 앞문맥이 끝이 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딱 끝나자마자 오늘 보면 28절부터 30절에서는 마르다가 집으로 쫓아 달려갑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지금 맞이한 것은 마을 입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타고 전거되었을 때 장례에 참여한 조문객들을 맞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급히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마르다가 집에 아직 남아있는 이 나사로의 또 다른 여동생인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따로 부릅니다. 마리아! 조용히 불렀어요. 큰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반응이 급히 일어나 마을 입구에 여전히 서 계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의 길을 걸어서 와서 마르다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던 마을 입구에 여전히 서 계신데 왜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를 은밀히 불렀을까요?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여러 명 많이 있는데요. 큰 소리로 드디어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조용히 이 마리아만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너를 보기를 원하셔! 이 이야기를 왜 붙였을까? 조용하게 이런 반응을 왜 보였을까?
대충 추정해보면 최소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사를 치유하실 것에 대한 기대는 마르다나 마리아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사회 전체, 예루살렘, 우리가 10장까지 살펴봤던 걸로 하면 예수님은 초막절과 이후에 수전절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을 일으킴으로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을 보면 나사로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관계가 친밀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고치시겠지라고 이 많은 유대인들도 기대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예수님이 안 왔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며 오빠가 지금 아프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예수님이 안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경황을 들었을 유대인들 이웃들에게는 조금 더 황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상하다. 왜 예수가 자기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데 안 왔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문객들도 어쩌면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여전한 가운데 지금 왔을 때, 이 추적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여실히 증명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와서 그러면 마르다의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조문하고 있을 상당수의 조문객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와가지고 뭐한다?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지금 와? 뭐야 이게? 그러면서 입을 삐죽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실망감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뛰어온 마르다 입장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뭔가, 예수님이 지금도 저런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살 것이다 그러고,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고, 마리아를 향해 계속 믿느냐고 물어보고, 뭔가 그 진지함에, 이 영적인 기운에 마르다가 갑자기 업이 됐겠지. 이 분위기를 실망하고 있을 유대인들이 그냥 팍 터뜨려서 예수가 왔다 라고 말하기에는 분위기가 맞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하나는 두적혀보면 마르다 이상으로 상실감에 젖어있을 마리아에게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들, 23절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었던 너희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리아도 들었으면 좋겠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마리아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르다가 판단하기에 자기보다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실망으로 영적인 기운이 빠져있을 이 마리아의 믿음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마리아를 응원하기 위해 빨리 예수님께로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마리아가 반응을 할 때 급히 일어나, 곧바로 일어나, 즉시 일어나, 헬라어 원어로 타퀴라고 하는 단어로 그걸 강조합니다. 마르다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리아는 스프링 킬듯이 팍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런 몸의 반응은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여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빨리 뭔가를 쏟아내거나 빨리 뭔가를 틀어나거나 빨리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 마음속에 지금 폭발시키려던 뭔가가 응축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쏟아내기 위하여 지금 반응으로 보이는 장면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청아같이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한편 31절 32절은 마리아가 일어나 집 밖으로 그렇게 급하게 다급하게 뛰어나가자 주문하던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도 야 마리아가 뛰어나간다 그러면서 막 주문하다가,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한국 상황을 보고 보면 갑자기 아직 밥을 먹고 있는데 찌신도 먹고 주로 많이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잖아요. 전도 먹고 방울토 먹고 또, 근데 마리아가 막 뛰어나가니까 갑자기 먹다가 입에 고춧가루 묻어 있고 막 수육이 반쯤 거쳐 있는데 뛰어나가는 따라 야 뛰어 따라나갔다나 우르륵 뛰어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마리아가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수군거렸느냐? 통곡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뛰어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만히 추정을 해보면 정무객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통곡하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 지금 빠져있는가를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모습 보고 아이고 제가 실성을 했다 막 잡아라 쟤 가가지고 무덤에 뛰어가서 울다가 어찌됐지 모른다 그냥 무덤을 막으면 바위에다가 머리를 찍고 죽을지도 모른다 빨리 잡으러 마리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정무객들이 갑자기 따라가고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세요. 마리아의 허탈감, 마리아의 상실감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나사로 오빠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빠가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정신병력 같아가지고 이걸 이기지 못해서 오빠의 죽음 자체 때문에 이런 마리아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이렇게 가장 분명한 주제일까라는 거예요. 하나 더 오늘의 내용을 계속 풀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상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상실감이나 허탈감은 그 표대가 제가 보기에는 나사로보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서운함과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서운하는 감정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는 달리 마르다가 11장 1절부터 27절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과 다른 장면들이 몇 개가 포착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나갔는데 그 다음 액션이 뭐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대신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발을 잡고 팍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 써가면은 말이 21절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내리는데 왜 일찍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조금만 일찍 왔다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분위기 아니에요. 따지듯이 그의 감정을 폭발시켰는데 게다가 33절 앞에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런 말을 꺼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울면서 말할 것입니다. 뒤따라온 유대인들도 똑같이 울면서 아이고 이거 마리아가 울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하는 마리아를 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아이고 왜 지금 왔냐고 조금 일찍 왔으면 예수님이 조금만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폭발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예수님 향한 서운함과 원망과 예수님 왜 지금 예수님 와가지고 어쩌려고 지금 왔냐 라고 하는 식의 상실감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것이든 성경의 내용이든 이런 서운함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어떤 원망들이 계속 누적되면 믿음이 좋아질까 실족할까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고 사탄을 부추김 속에서 영적으로 시험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마르다에게 어떤 행동과 반응이 마르다에게 좀 더 마리아에게 심각하게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었다. 그런데 둘 다 대화를 분석해보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오빠가 죽은 거 아이가 라고 하는 이들의 어떤 뉘앙스의 말을 분석해볼 때 이 반응이 마리아가 훨씬 강합니다. 뛰어왔고 엎드리고 울고 막 통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실망감 누가 더 컸을까요? 요걸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장면. 누구의 믿음이 조금 더 시험받을 만한 위기에 위태위태해졌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이게 다다음 주에 다시 12장을 보면 이제 결론이 지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마리아와뒤따라온조문객들에게보여주는반응이33절뒤에서부터38절까지예요예수님이나사렛무덤으로향합니다그런데예수님의마음의반응을소개하는데매우격하고아픈감정심지어이나사렛무덤앞에서눈물까지쏟아내면서우십니다여러분예수님이왜이런마음을가지고나사렛무덤앞에서왜울었을까요나사렛죽음이나슬퍼하는두 여동생들을향하여예수님이불쌍히여기는마음과연민을가지고그슬픔을주체하지못해서마음이아프고막나사렛무덤앞에서울었을까요근데우리가지나왔던내용을한번다시되돌아보세요예수님은나사렛의중병소식을듣고의도적으로기다렸어요일부러이틀을더지체했습니다죽을때까지그리고나사렛의이죽음이그냥죽음이끝이아니라하나님의영광과하나님의아들이신예수님의영광을드러낼것인것을충분히아셨고그래서제자들에게심지어뭐라고말하느냐15절내가거기에있지않은것을오히려기쁘게생각한다이일로말미암아너희들이나를믿게될것이기때문에심지어는나사렛의죽음에대해예수님은기쁨이라는단어까지쓰시면서위험하셨습니다물론예수님이긍휼이많으시기때문에장례현장에오니까울고있고막때를쓰고있는마리아와주변에있는사람들을보니까그냥감정이동화되어서너무눈물흘렸겠지라고생각할수도있습니다그런데더나가면오늘본문에사용된단어를유심히보십시오33절뒤에오늘시온성경이조금하나의단어를생각하고있는데요33절뒤에38절에두번똑같은단어로사용된몹시아픈마음여러분이거는아프다라고번역을했으나물론개역성경에는비통이여겼다매우슬프고아프게여겼다뭐같은내용입니다몹시아픈마음으로우리한글성경은대개단어를번역했으나여러분이단어는그리스어에서일차적인뜻이분노입니다분노화를내는겁니다분노하시고책망을하시고꾸짖는겁니다야단을치는겁니다뜻밖이죠예수님이슬퍼서운게아니라분노가일어나고책망을막하는거그게아니라니까어우답답해서웃기는거이분위기가기존에우리가알고있는분위기와전혀다르기시작합니다그리고시험성경하나가생략되어있는데요개역성경에는단어가불쌍히여기셨다는단어가하나더붙어있습니다역시그단어역시도뭐냐너무괴롭고근심이많고막마음이요동치는마음을나타내는단어예요도대체그러면예수님이무엇때문에무엇을향하여격노하시고화를내시고그렇게막책망하시며눈물까지터져나올만큼화가났을까요오늘본문을풀어가는가장중요한본질의주제입니다첫번째는사랑하는자라고분명히나사로를표기하고있으니까사랑하는자의죽음을예수님이좋아하지않습니다사랑하는자의죽음자체에대한분노사랑하는자의죽음자체에대한그책망죽음을향한책망죽음을꾸짖기위한책망저는그래서시편의말씀중에116편에하나님께서성도의죽음을귀하게보시는것여러분이건참귀합니다모든자매식자매특별히하나님을신실하게믿다가이제이땅에서인생이끝나신분들의자매가는그봤을때에늘묵상되는말씀에하나님이존귀하게보시구나하나님이귀하게보고계시구나이자매를이사람의죽음을여러분예수님은나사를향하여그가죽고있는이죽음자체에대해서예수님은죽음의원인이뭡니까죄잖아요그러니까죽음과죄에대한예수님의분노가치밀어올랐을겁니다인생들로하여금하나님과의관계를끊고여러고통과비참한상태로살다가결국은그죽음에갇혀버려서그냥마무리되도록만들어버리는강력한권세를행사하고있는죄와죽음에대한예수님의분노더나아가죽음의한계에갇혀좌절하고절망하고울고있는마리아와이조문객들아무것도이죄와죽음의문제를해결해낼수가없는울는것밖에는할것이없는토목하는것밖에는할것이없는사람들을비참하게만들어버렸던이죄와죽음을향한이현실을향하여예수님의분노가치밀어오르면눈물이나겠죠하나더발전시키면죄와죽음의권세를무력화하기위해그죄와죽음을책망하고꾸짖고분노하시며 해결하러 오신 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유대사회들, 그리고 지금 장례를 치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 무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수근거리고 있는 그 종들과 여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 향한 분노였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마리아를 뒤따라온 종객들이 46절과 47절에 하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보고 뭔가 이런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눈물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나사로를 사랑한 것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인지 충분히 읽어냈고 그 다음 뒷말이 결정됩니다. 아니 안 못 보던 맹인을 고쳤던 자가 아니라 그럴 때 이렇게 병들어 있던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거야? 여러분 구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구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 딱을 보지 못했던 소경을 실로한 곳을 보내가지고 고쳤던 그때 일하고 오늘 본문하고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구장은 초막절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물론 그 기간이 이제 조금 더 지난지 알 수 없으나 최소 초막절부터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게 그 사이에 수개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문은 이 안 못 보는 소경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주었고 예수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항상 이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아니 안 못 보던 자를 고쳤던 자가 병에 걸렸던 나사로는 못 고쳐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사건은 할 수 있고 지금은 그냥 못 고쳐가지고 혹시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거 아니야?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뒤늦게 온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수근덕거리고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39, 40절 예수님께서 무덤 밑으로 막고 있는 커다란 그 바위를 옮기라 치우라고 말씀하시자 함께 왔을 뒤늦게 왔을 마르다가 말합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나흘이나 되어서 커다란 바위를 가지고 무덤 입구에 딱 막고 있어도 안에서 썩어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오라비의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부패가 한참 심하게 되어서 입 밖에서 지금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현실. 오빠가 완전히 죽어버린 현실. 어쩌라고 주님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르다까지도 예수님의 완전한 의도와 지금 썩어 부패해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 나사로의 죽은 시신을 살려내실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태예요. 이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11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바꿔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구원하시는 이 장면에 지금 믿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마르다도 이 정도로 대답할 정도면 울고 있는 조문객들이 믿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 새기십시오.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런 구원은 인간의 신앙이 시작돼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어느 단계를 지나갈 때 믿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가 되니까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1, 42절에서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드러내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나사로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또는 주변의 이 나사로의 부활 소식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이 진행될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3,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런 것도 참 재밌어요. 왜 그냥 목도 아픈데 나사로야 그러면 안 됩니까? 분위기 잡고 무드 있게 나사로야 그런 말씀이 큰 소리 지를 때 나 애들이 놀랄 것 같아가지고 나사로야 나와 고마워 뭐 그렇게 외치겠지. 나사로야 나와. 왜 큰 소리 쳤을까요? 두 번째 굉장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그 무드만 해요. 또 다른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만 있잖아. 나와! 그런데 그걸 왜 나사로 이름을 왜 불렀을까요? 굳이 예수님이 선언하지 않고 딱 손에 바위에 손 담고 기도하고 그러면 바위가 저절로 깨져버리고 둘 다 탁 뛰어나왔는데 왜 말했을까 또 이렇게? 기타 등등의 재미있는 질문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죽어 있던 자로 유대인들의 장례관습에 따라 온몸을 칭칭 붕대로 칭칭 천을 감았던 그 상태로 그냥 이게 얼마나 불평하게 나왔겠어요. 그렇게 이게 온몸이 흰천이 감기처럼 나왔고 예수님은 천을 풀어 헤쳐서 편안하게 다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던졌던 이 말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맞짱 뜨시는 거죠. 죄와 죽음을 향하여 심하게 꾸짖고 그것을 박살내고 깨뜨리시면서 그 죄와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권능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라는 이름을 굳이 부르신 것은 10장 3, 4절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설명할 때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천이 감긴 상태에서 쿵쿵 뛰어나왔든지 그냥 뭐 힘들게 걸어나왔든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어있던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분별해서 따라 나오므로 그가 이렇게 살아난 장면입니다. 굳이 왜 이런 말씀까지 했을까? 말씀으로서 죽어있던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구원을 창조하시고 부활 생명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은 짧은 문장이지만 선언하신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고 윗들이는 표현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서가지고 나와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굉장히 밑에 있는 말입니다. 아마 죽어있던 모든 전 인류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그래서 나사로만 나왔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밑에 있는 말이긴 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부활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살려내시지만 오늘 이 하나의 장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증명해내신 거예요. 사실 본문 외에도 그럼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예수님께서 달리 다가면 살아나는 장면 기억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 15절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마을에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자 그 관에 예수님 손을 대시고 소년아 살아나라 외치니까 관수가 있던 청년이 살아났잖아요.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죽었던 사람을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을 하나 덧붙이는 것은 3세번이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완성점이다 라고 이해하기보다 차이점이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장면이나 나인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은 모두 장소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으로 볼 때 초기 사역이에요. 그리고이본문들을마태복음이나누가복음에해당장야이로의딸이살아났다나인성에나인마을에황과부야들이살아났다할때사람들의반응은모두가다깜짝놀라고경탄하며놀라고하나님의일이다라고그들이놀라는장면만소개하고있습니다그런데오늘본문은여기에그치지아니하고전혀또다른새로운어떤면을우리에게소개하기위해요한복음에서는이렇게죽었던나사로를살려내는모습을실었을것입니다왜냐하면지금이장소가예루살렘에서불과 3km 채떨어지지않는유대지방입니다예루살렘지척이에요동시에사람들의반응이놀라는걸로만끝나지않냐고또다른반응이일어나기때문에45절부터48절은죽었던나사로가이렇게다시살아나자유대인들사이에두가지분명한반응이대조되는반응이나타나는데조문으로왔던유대인들중에서예수님께서하신일을보고와이건하나님의영광이분명하다라고그들이헤아리며믿는자들이있었어요예수님이이미40절과41절에서말씀하신것처럼죽었던나사로가살아나는것을보고하나님의영광인줄알고예수님을믿는자들이분명히있었습니다그런데일부는여기에그치지않냐고쪼르르바리새인들에게달려갔습니다바리새인들에게알렸고바리새인들은또다시유대모든사회를통치하고있는기구인사내드림을소집하게되고사내드림공식적이사내드림의개혁성경은공회라고말을했죠그러나원문으로보면사내드림의발음은그냥발음에있는것이좀더올바라고합니다이렇게사내드림이공식적으로소집되어서이바리새인들에의해소집되고예수님의표적을의논하고고민을서로나누는사람이됩니다개술에서이예수를방치한다면로마가우리의땅과우리의민족전체백성전체를짓밟게될것이야큰일났다라고그들이공적으로논의하는장면은발전합니다유대의최고자치의회기구가사내드림이었습니다이사내드림은본부가예루살렘에있었고요그다음로마가온세계를다스릴때유대사회를다스리면서로마를향하여정치적반역죄를행하대당하지않는범위에서반역을저질러지않는범위내에서는유대인들의종교와사회체제에대한자유권을인정하기위해설치해준기구입니다대제사장이사내드림의의장이되고요사내드림을구성하는주요구성원이바리새파그다음제사장들그리고마을의주요대표인장로들이사내드림의주요구성원이었어요이런수는대략70여명이들은그래서유대사회에일어나는종교적인분위기나사회현상을여실히살피면서혹시나로마제국이우리에게허락한이자유가자유를침해되지않도록그래서그들이가지고있는신앙과신학에저축되지않도록날마다현재주어져있는상태에서의안정을도모하는데주력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뭔가이렇게말씀을가르치거나신앙적인일이발생하면가만히있을수가없고검증을시작합니다세례요한의사역을1장19절과24절에보면사내들이사람을보내검증을했고요예수님의사역에대해서도요한복음안에서만5장16절7장1절8장3절6절19장21절10장24 31 39절등여러번무수히지속적으로계속해서예수님의사역을검증해왔습니다이들은오늘본문이전에도시간적으로분석을해보면마태복음12장38절이나마태복음10장1절에서예수님에게이사내드림에속한바리새인들이무엇을요구했느냐헷갈리고홀로혼란스럽다당신의진짜하나님께로부터왔다면표적을보여달라표적을보여달라고이미여러번요구했던적이있습니다그런데오늘보면나사로의부활은그들이보기에도더이상빼도박도못할만한명백한표적이면분명합니다그래서그들이의논할때이걸어떻게우리가부정하냐아니죽었던자가지금살아났잖아이건더이상그무엇도해야할수없는분명한표정이면분명하다그러나사람들이계속그를따를것이다그런데결과적으로뭐예요예수님이하나님께서보내신그리스도는아니다10장25 26절에서하나님이행하신일을선하나예수가하나님의아들이하나님의아들이거나하나님의보내신그리스도가아니라고하는이불신감때문에로마의견제가시작되면어떻게될것인가라고하는정치적인두려움을갖기시작했어요결과적으로이들은무엇에만족하는사람입니까로마가허락한세상이던져준종교생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적 삶에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초청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거부하는 어리석고 허망한 길을 택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면 분명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이들의 삶을 분석해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직분들 모든 것들은 무늬일 뿐 진짜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을 사모함이 없습니다. 전혀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어떨 때 기독교가 타락할까요? 사내들인처럼 되면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개개인의 삶이 지금 현실의 삶이 만족할 때 그럼 배부른 거예요. 가난하지 않을 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언제나 교회는 사내들인처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본질 그 막강한 권세를 확인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깨뜨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초청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지금 로마가 들려준 이 체제의 안정이 최고의 우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로서의 진지한 고민을 멈춰버리는 상태 딱 그거 말았습니다. 그러자 49, 50절에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으며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의장이었겠죠. 가야바가 지금 유대사회에 가장 큰 주적으로 그들에 의해 거론되고 판결되어진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결국 예수를 죽여 우리의 이 고민, 로마로부터 불필요한 견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토론을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행되었던 그 해, 바로 그 해를 포함해 주후 18년부터 3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재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51절부터 52절은 사도요한이 이를 가야바 대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관점으로 해설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가야바가 이런 의도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요한 그의 말을 가지고 재해석해주는 겁니다. 가야바는 그저 장기들의 종교권력과 사회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골칫거리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덧붙이시느냐. 이렇게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의 완성을 위해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대로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로 묶어낼 만한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될 것으로 사도 요한이 이중적인 암시인 것으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자는 사내들이나 공식적인 결정이 다시 확인되자 54절에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분위기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런 유대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 광야에 속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행보 역시 세례요한의 초기 사역지인 요단과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1차 원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2차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구절이죠. 55절부터 5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데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명지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들에서 서로 만나면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야 예수님 봤냐? 이번 유월절에 반드시 올라오겠지.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유대사회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던져준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곳곳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올라오면 예수 예수를 외치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기 이전부터 그 땅에서 행했던 수많은 표적과 일들과 말씀을 전내며 예수 예수 이런 분위기가 술렁술렁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내들이는 이런 분위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죽이자라고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본자는 바로 고발하도록 수배령까지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1장 지난주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오늘 특별히 다루었던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죽음 너머에 죽음의 본질이 깨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해했거나 분명한 믿음이 없었던 지점이 그겁니다. 오빠가 언젠가 살아나겠지. 예수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하늘과 가까운 분이지.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만한 그리스도로서는 아직까지 접촉지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막연하고 혼란스러웠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값을 치름으로 인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에 하면 마치 인간의 계략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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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때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는 우리의 지분을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내 목소리와 내 노력을 이렇게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은혜라는 사실을 로마 3장 24,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치? 그게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어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여기는 우리는 분명히 공감하고 확인해야 될 분명한 구원의 영광이자 감사시점이에요. 그렇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구원과 영생을 값싸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죄인의 불교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들 이런 경우 없으세요? 아이가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쪼르르 뭔가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작정을 하고 약속했던 D-Day에 선물을 사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청소기를 붕 돌리다 보니 간첩 구슬에서 부러진 부품이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선물떡이 딱 나와. 그 순간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싶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사주는 것 같다. 80%의 부모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구원이나 영생을 하찮게 여기는 오류가 발생되는 것이야. 현실이 너무 강력하고 우리의 기억하고 있는 감각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감각하고 우리 영혼이 감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육신이 감각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경험, 이 땅에서의 감각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자로 전락할 위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 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4, 25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현실적인 이 경제적인 수치로 바꾸면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로 비유합니다. 1만 달란트를 쉽게 계산하면 20만 년 동안 여러분이 벌 수 있는 연봉이에요. 20만 년. 여러분 핵 폐기물도 10만 년 지나면 10만 년 동안 안전해야 되고 10만 년 지나면 스스로 녹는데 해야지 풀어지는데 10만 년 걸린대요. 1만 달란트의 가치는 20만 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의 가치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고 그것에 가능케 만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단지게 예입니다. 예. 20만 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기쁨,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 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동료를 향하여 용서하거나 이 땅을 살아가다가 추구하고 감격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로 재해석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왜 없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살거나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이런 것, 그 뜻을 위하여 거룩함을 힘쓰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양상일 거예요. 로마서 6장 12, 13,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의 욕심이 성도인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자.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분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내 발걸음을 옮기고 내 몸의 방향을 그곳에 맞추며 내 몸의 기운과 힘을 그곳을 향하여 맞출 때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마땅한 반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